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6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 한절, 여자 성도님 한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남자 성도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마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몸부림치며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답을 찾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던 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 헬리팍스 교회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곧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 말고는 내가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것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지혜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초에 나는 이렇게 집사님 볼륨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애초에 이렇게 이 진리를 지식의 아름다움에 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불과하다. 사람의 지혜로 불과해서 오직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1장 24절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에서 16절은 그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2장 6절에서 16절은 바울이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누구신가요?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곧 성령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증거인데, 자, 간략하게 이 아웃라인을 보면은 6절에서 10절 초반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운명적으로 다가온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운명적으로 감추어진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을 얘기를 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는 지혜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지혜가 베풀어졌고 알려졌고, 첫 번째 그룹에게. 두 번째 그룹, 이 두 번째 그룹은 세상 통치자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10절 후반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일부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 십자가의 계시, 비밀이 어떻게 그들에게만 알려졌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14절, 16절은 그래서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심플하죠? 네, 감 잡으셨습니까? 감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면서 자랑하면서 뭘 자랑해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요. 헬라의 철학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이 그 성령을 체험한 그걸 가지고 이 헬라 지혜와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높은 지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면서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엘리트주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없는 자들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자기들을 우월하게,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하여 바울까지 그가 가르친 말이 우둔하고 또 그가 지혜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지금 성령을 체험해놓고 육에 속한 자로 지금 이렇게 와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냐? 이 점점점아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너희가 세상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 지혜로 교회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계급을 정하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해졌냐? 나누어졌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을 소유한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고백했던 성령의 가짐을 증명하셨으니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그 아주 잔잔해요. 바람 한 점 없는 정말 유리 얼음 같이 유리할지 않 거울처럼 잔잔한 그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풍덩하면서 파장이 일어나죠. 자, 거기서 보면은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잔잔한 호수가 변화를 가져가요. 이 물 돌이 떨어진 그 주변과 그렇지 않는 저 먼 호수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면 창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두움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도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와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아까 말했듯이 돌을 던지면 이곳과 저곳이 구분이 되듯이 이제 확연히 구분돼서 아, 뭔 일이 일어났구나 알듯이 창조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그 다음에 의미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고 어둠이었던 곳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 공허, 혼돈으로 있었던 그곳에서는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창조가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일어난 거죠. 그럼 창조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질이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와서 창조를 만들어낸 거죠. 세상 스스로는 어떤 것도 스스로 창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져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질이 그래요. 혼동과 공허와 흑암에서 바로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를 잡아주고 빛을 있게 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 옛날에 세상을 창조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 그냥 흑암 속에 있었던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무엇을 해요? 질서를 잡으시고 조화를 있게 하시고 빛을 비추셔요. 이게 곧 창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의미했던 우리 인생에게 창조로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잡아내거나 혼돈한 상태를 정리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두운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에너지도 우리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창조가 일어나요. 질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창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첫째 날 뭘, 둘째 날 이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일어난 창조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창조라는 개념이 바로 내부적인 어떤 그 자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창조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또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또 그 타락한 인간이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창조라는 개념은 올라올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어딘가로부터 들어온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점점 새로워진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 가만히 놔뒀는데 점점 새로워져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좀 가르쳐줘 보세요. 가만히 놔뒀는데 막 새로워져요. 절대 늙지 않아요. 계속 새로워져요.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제가 과학을 알아서가 아니고 이 개념을 하나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과학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무슨 연력학 법칙을 이야기하냐.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우리 장로님, 노장로님 계시고 우리 과학학도들이 계시는데 감히.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어떤 자체가 어떤 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는 항상 그 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그 증가, 그것이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핏도 되고 뭔가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옷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근데 이 옷을 5년, 10년을 입어요. 그리고 이거 햇볕에 놔둬요. 그러면 이 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죠. 나중에 이렇게 하면 툭 터다지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이 옷 스스로가 더 새 것처럼 더 힘을 얻어서 짱짱해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일 그러려고 한다면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이 가함이 없이 그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공부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어요. 책상 정리. 책상 정리. 예. 좀 심하면 여기다 띠를 두르고 책상을 먼저 다 정리하고 책상 정리로 좀 성이 안 차면 뭐 합니까? 책상을 좀 옮겨보죠. 책장도 좀 바꿔보고 괜히 주변 정리를 합니다. 책상을 깨끗이 치워요. 자, 이게 깨끗한 상태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함이 유지됩니까? 먼지가 쌓이죠. 내가 앉아서 책을 펴면 또 책이 너저분하게 되죠. 자,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데 다시 외부적 힘을 가한다? 청소하는 힘이 들어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 차를 샀어요. 여러분이 돈을 딱 페이하는 순간, 내 거다 하는 순간 이 차는 중고차가 되는 거죠. 새 차의 기분을 내려고 청소하고 닦고 며칠 동안 하지만 그냥 그거는 유스드 카입니다. 네. 새 것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외부에서 개입돼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스스로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아까 말한 그 호수에 물이 떨어졌을 때 분리가 생기죠. 창조가 그런 거예요. 창조와 질서가 생기면 당연히 무질서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할리팍스는 하우스에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신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가스비가 비싸서.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갔는데 추워요. 밖에 너무 추웠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추워요. 여러분 춥게 사시니까. 근데 이걸 좀 보일러를 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한 거예요. 공급하니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똑같았다가 실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외부적 힘이 가해지면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창조가 생기면서 무질서와 무의미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를 경험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은 창조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는 넓다란 호수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덩 떨어집니다. 그 주변이 구별이 돼요. 세상의 지혜로는 파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 그 의미를 압니다. 세상과 구별된 힘이에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속성을 정의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지혜를 많이 소유한 자예요. 통치자의 주변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의 총 집합소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예로 들면 창조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가만히 놔둔 물건이 낡아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냐? 이것은 법적으로, 질서적으로 정의될 수도 없고 이것은 증명될 수도 없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나름 대단히 설득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예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1 더하기 1이 2죠. 1 더하기 1이 2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거고 세상의 지혜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 전제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이 세상 지혜자들이 평가를 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전제들을 끌어모아서 모아놓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의 결과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들의 결과예요. 세상 지혜로 평가한 십자가.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미련하다. 결국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세상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세상에 왔는데 이것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어떤 지혜냐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무능력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7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제 밥을 식사를 안 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작은데 한번 큰 소리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겠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첫 번째로, 7절 안에서만 보면, 첫 번째는 아주 은밀한 지혜다. 이것은 은밀한 지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가 최고로 높다 하는 통치자들에게는 숨겨진 지혜다. 은밀한 지혜, 숨겨진 지혜. 세 번째는 특정 대상들만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해진 지혜다. 지혜가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지혜가 이 세 가지예요. 은밀하고 숨겨져서 누군가에게는 감춰졌는데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드러내도록 만세 전부터 계획된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듯 은밀하고 숨겨진 특정 대상만을 위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두신 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낼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독특한 지혜인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셨고 자기가 가지고 계셨고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풀리라 라고 계획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해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스럽죠? 바로 그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만세 전에 가두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죠. 땅에서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시죠.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서 땅에서 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풍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이고 비밀인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계신 분이 세상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이 바로 독생자의 탄생 사건입니다. 세상의 영역은 세상의 지혜로 하늘 영역에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절대 세상의 지혜로도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으로도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전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다 모아서 정의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보면 바보, 멍청이, 그것은 불가능해 이거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주도적인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물러나세요. 뒤로. 성령님은 아직 안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끝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없었던 건 아닌데, 부재는 아닌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하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로 보내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보내셔요. 시간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로 뒤로 밀려지시고 오직 이 땅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부활 승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버렸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늘의 영역에 속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가리켜 신적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적 아이러니. 그게 무슨 뜻이죠? 신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해요. 결국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긴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이 좋기 빨리 오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성령이 오게 됐다는. 이게 그래서 신적 아이러니. 왜 아이러니냐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 버리니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거는. 만일 그들이,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 못 박지 않죠. 그러면 성령은 계속 밀려나실 거예요. 시간상 오실 날이. 세상은 절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니까 도무지 자기들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한 거죠. 근데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하는,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확 풀어지게 하는 이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적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다. 자, 누구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은 제자들, 믿은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선포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잠깐 뒤를 넘겨서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주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과 알려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29절 네. 세상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말은 결국 뒤에도 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뭔가를 지금 말을 해요. 입을 안 움직이고 소리를 안 내고 그것을 깨달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무능력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어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황홀경에 빠졌다고 이 육체의 몸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 세상 지혜로 자기들이 영적 우월하다라고 선언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태도가 성령을 받은 태도인지 내가 가서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 그러니까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를 아는 거예요. 왜? 같은 성령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 계급을 두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들 안에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을 증거한 자기를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아도 이들은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분별하겠다. 결국 13절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그 지혜를 열어주는 열쇠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누구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신자들이 세상 지혜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다. 성령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1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린 자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린 자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위대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영역에 속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버린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엄청난 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렸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모인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다투고 분열하고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하늘의 영역에 속한 속성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버렸는데 어찌 이곳에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버렸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린 그들을 향해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구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지혜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 사랑을 그냥 계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알게 해버렸고 감추어졌던 것을 그냥 무장해제로 비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셔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죠. 화려하고 뭔가 가치 있고 소중해 보이고 점점점 그렇게 그들의 가치를 쫓아가면 행복해 보이고 그러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무의미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갈수록 힘은 영적인 하늘의 힘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는 그 엔트로피는 증가하면서 결코 세상 스스로 그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질서를 세워요. 그리고 그 질서대로 다스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도 결국 허물어지는 질서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우리 안에 가져보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 안에 가져보고 또 세상에 말하는 논리들을 우리 안에 채워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지혜에서 떠난 하나님의 지혜로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또다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신다? 이것은 또다시 타락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스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질서상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표를 누가 땡기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땡겨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멸망의 속도를 스스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멸망은 금방 옵니다. 세상이 스스로가 멸망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종말이 금방 올 겁니다. 복음이 전파돼서도 오겠지만 세상 스스로가 종말을 향해 마치 하루살이처럼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죽음의 영이 딱 그 타이밍에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죽을 사람을 데려가요. 유대 랍비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죽음의 영이 어느 날 사마리아에서 한 영혼을 데려가고 정한 시간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영혼을 데려가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영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정해진 그 운명을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영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영을 보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서로 알아본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은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왜요?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저 예루살렘에서 내가 데려갈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지? 도무지 시간상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 죽음의 영이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영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을 구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질주로 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서 만났네? 깜짝 놀란 죽음의 시는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갔더니 그 사람이 정확한 그 시간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는 그 순간 죽음의 영이 그를 데려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지혜를 알게 된 특별히 창조된 창조를 경험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질서가 잡힌 성도, 무질서가 가득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질서 잡힌 사람과 무질서한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와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구별인 거죠. 이게 성도인 거예요. 무질서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질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면은 무질서예요. 보면은 자기들이 나름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고 질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별되어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는 하늘 영역의 힘을 가진 자였어요.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경험한 복음과 성령이 하늘 영역이었어요. 근데 떠난 바울 이후에 그들은 세상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린 자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의 마음을 가져버렸다는 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물며 죽을 세상으로 달려가려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늘의 지혜로 답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 한없이 정말 기쁨으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버린 자예요. 짓밟아도 웃을 수 있고 침을 뱉어도 웃을 수 있고 나를 모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버릴 수 있는 도무지 세상의 지혜로는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정의가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신비스러운 비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불을 좀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이 누군가, 아니 내가 누군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질서한 사람이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별히 특정 대상을 위해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들에게만 허락된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창조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그 사랑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와 논리와 방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보이시며 능력을 보이시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혜를 우리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그 비밀을 품고 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별되게 하시고 진리를 품고 창조의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로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창조적인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힘을 얻어 우리 세상 가운데 참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